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홍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23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사일기를 매일 쓰지는 못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고 또 하루가 피곤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은 때도 있어서 감사일기를 쓰지 못한 날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날에는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을 때는 제 하루가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뿌듯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하루가 어떻게 감사한 날들로 채워질지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또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자신의 삶을 어플이나 노트를 통해서 기록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도 시작되었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홍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일기를 꾸준히 써오던 사람이었는데 서대문교회에 오면서 감사일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기를 쓸 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을 주로 작성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와 관점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일기를 통해서 저의 삶의 방향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지속하다 보면 삶에서 내가 감사한 게 별로 없다? 이런 거는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특별하게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감사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는 식사를 하는 것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일기에 내가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도 충분히 감사일기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사소한 것들도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더욱더 잘 찾아보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기관장 및 순장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에 507호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며 강사는 김경수 협동 목사입니다. 원례의 안내입니다. 안수 집사의 원례가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5층 호산나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신무권사의 원례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4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더가족 3040 봄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07호에서 있습니다. 더가족 성교학교 카이로스 21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연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30분입니다. 묘지 사초 신청을 받습니다. 3월 30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연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선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가족 서대문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부흥, 예수님을 닮은 제자 삼는 거목 양성,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서대문교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정욕과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총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라는 표어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더가족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봉생 목사님을 교단 총회 부회장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물 또한 물질 또한 채워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여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더 복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긍휼함을 통해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어 평강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한반도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대가 되어 미래의 주역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목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드림 찬양단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신 것이 오늘 오후 2시 기관장 순장 세미나에 관련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고, 아니라도 그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대단한 전문가십니다. 김영수 협동 목사님이 그 전공을 미국에서 하시고 지금도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이유미 씨, 우리 김기숙 권사님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2층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일어나신 분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예. 본인 이름 불렀으면 일어나 보세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가 누구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비어 있으니까 앉는데, 거기 가서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 모두의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앉은 자리에 앉아야 좀 안정이 되지, 딴 데 앉으면 왠지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꼭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오셔서 자리에 잠깐 비우실 것 같으면 가방 놓으시고 이름 쓰시고, 예, 거기다가 가발도 벗어놓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좀 그러실만한 분들은 위에 교육청이나 즉시자병원에 꼭 주차를 해주시고, 여기 건물 안이나 위에 주차장은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란 배려를 잘하는, 예수님의 배려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처음 정말 어렵게 마음먹고 서대문교회에 한번 가보고 내가 등록하겠다 해서 오신 분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돌다가 돌겠네 그러면서 집에 가버렸대요. 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배려하는 그 웬만하면 좀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복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 때문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앞 네 권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중요한 이유를 들라면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이기도 한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즉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해설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신약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이 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죠.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떠나 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름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말에 미혹되어서 따르는 교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다른 복음 없다. 다만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함,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고 하늘에서 온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어떻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나 할 말 한다.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것의 차이점을 몇 장에 걸쳐서 쭉 설명합니다.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핵심적인 그 차이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니까 설교 벌써 끝나는 줄 알고. 첫 번째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사람이 의무나 자격을 갖추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복음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을 지켜야 돼, 우리가 평생 뭘 쌓아야 돼, 그래야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의,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런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담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품도 변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잘 변하지도 않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되면서. 세 번째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경험하고 그래서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모든 게 두려워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해야 뭐 천당 간다는데,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뭐 좋은 결과가 온다는데, 이런 식의 먼저 두려움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이 아니고 거래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부 다 거래합니다. 나한테 잘해줄 만한 사람 골라서 내가 잘해주고,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또 됩니다. 섭섭하고. 이런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걸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기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뭐였느냐? 그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후손이냐? 유대인 후손 아니냐?
구약 성경이 있어.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조항들이 있다니까. 이거 지켜야 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뿌리가, 역사의 뿌리가 같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같이 믿고 예수님의 혈통도 같이 인정하고 역사서 선지서로 된 구약 성경을 또 같이 읽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믿어요.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믿어요. 경건한 삶도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키면 좋지라고 어떤 필요 조건처럼 말한 듯한데 사실은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충분 조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도 같이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게 된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성적으로 들립니다. 사람이 인격체인데 어떻게 뭘 주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로 천당간단 말이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격도 갖추고 열심히 한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그게 양심적이고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니냐. 그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어떤 메시지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천당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경망스러워입니까?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그러면 훨씬 더 책임의식도 있어 보이고 사람이 반듯해 보이고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자부심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괜히 주셨겠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걸로 되겠어? 믿으면 뭔가 지켜야지.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한 줄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을 어떻게 읽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마음 먹고 읽을 때에 뭘 읽습니까? 야 다윗, 솔로몬, 뭐 요셉 대단한 사람들 많았네. 나도 이런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걸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거 잘 지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나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격적으로 약속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답게 하나님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눈에 뭔가 다르게 사네. 우리와 같지가 않네. 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대.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 하나님 제대로 구원자대. 하나님 제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그러라고 준 것이 율법이고 그것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 안에 제사법을 넣어줘가지고 어기면 제사드리고 피 덮고 양과 염소의 피로 덮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봐준다. 장치를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한다 하는 기준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도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고 천당 가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든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도 결국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불리하니까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등에서 속이고 다윗도 어떤 여자 범하고 최고의 신앙의 인물들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구약을 뭘 읽습니까? 사람 별 수 없어. 사람 별 수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맞아. 구약을 읽으면서 기적을 경험해도 집단으로 살아도 몇백 년을 하나님이 기다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돼야 구원이 오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한 것조차도 안 돼. 하물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도덕윤리 가지고 그 지켜서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지승이면 감천이라는 어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들고 와서 구약과 껴 맞추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찬송하잖아요.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내가 사도 된 게 사람으로 말미암고 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도 내가 전한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에게 전해진 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변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사도들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난 만난 적도 없고 잠깐 누구 한 사람 만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복음이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까지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면 아,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고 만일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날 대신 죽었다는 거 그거 믿으니까 자유와 성령의 인도와 사랑과 감사가 막 솟아나더라. 그런 사람에게 굳이 뭐하러 율법이라는 짐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만 지우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만 딱 쪼개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만이 뭐냐면 성경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요. 책가방에 다른 책 넣고 가서 하는 게도 힘든데 이 두꺼운 성경책을 그렇다고 그럼 작은 거 갖고 다니니까 중학생 때 노안이 와서 이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분채를 했어요. 잘라가지고 아직 신약만 딱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약만으로도 충분하겠더라고. 구약은 어차피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량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데 지명도 모르는데 무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명과 그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 이름까지도 다 외워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몰라도 되겠더라니까. 그런데 철이 들고 노안이 해결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나라의 역사로 그냥 던져버리시지 왜 이걸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을까?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율법으로 알려주시고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 죽어라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몇백 년이 지나도 말을 안 듣고 담갔다 빼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아들 보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는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백세 인생을 살아도 내 힘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 못 되고 내가 완전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도 못 되고 어느 정도는 되죠. 다 알지도 못하고 인생이 뭔지를. 결국은 아는 사람도 없고 돈 받을 사람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고 밖에서부터 이 세상 밖에서부터 뭔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 아닙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이 붙은 이걸 훼손시키는 유사복음, 다른 복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얼굴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서양 역사의 중세시대에는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사제들이 교회 회의가 만든 제도,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중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죽음 위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잘 지키면 그게 선행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합쳐져서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외치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만으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 기독교에. 근세에 이 개신교에 또 유사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고전을 읽고 똑똑해지고 이성이 깨어나고 하다 보니까 야, 성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성경은 또 사람이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이 성경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인격과 지독체를 가진 그런 인간성을 함께 가짐으로 제대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좋은 결과인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인간의 자존심, 휴머니즘이 들어와서 복음을 또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의 성격을 가지는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응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더 많이 쌓고 더 대단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성경과 신앙의 모든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두 손을 들고 복을 달라 그러고 기도한 만큼 채워달라 그러고 그리고 사업이 잘한다면 벌받았다 그러고 잘되면 복받았다 그러고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고 떨어지면 날 버리셨다 그러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딱 굉장히 책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이 되지 않을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기 들리는 사람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한 달째 지금 제가 골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너가 면역이 약해져서 그래.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지. 굉장히 책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100% 사실입니까? 이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 그리스도의 복음에 굉장히 살이 많이 껴 있습니다. 곰팡이가 쓰여 있어요. 우리는 평생에 그런 걸 붙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좌절과 교만과 정죄와 죄책감과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한 번 더 부르고 축도로 끝낼 텐데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 생각은 내가 잘 알죠. 사람들은 내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조차도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좀 더 고상하고 싶고 좀 더 넉넉하고 싶고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생각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뭔지도 모르는 그 완벽한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를 받아주고 내가 너희 편이 돼서 사는 동안 또 다 산 후에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갈게. 이게 은혜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아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것밖에 안 돼.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넉넉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해집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땅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심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내 손 잡고 가자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비교 열등의식 속에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알고 노래하며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마음을, 기도를, 가족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험에 대해 마시고 악에서